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3월 10일 워싱턴 전망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라디오 워싱턴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AM1310 자막이 뜹니다. 그 자막을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일본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강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한국의 입장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변화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쪽에 새로운 안보 외교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 모양새 가운데 일본이 주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한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척점을 두고 있고 항상 그 일본을 한국에서는 경쟁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가 쉽게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심각한 수준을 봐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뭐 코드 훈련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이 행정부에서의 그 핵심 외교가 무엇인지 뭐 저희 일반인들이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다른 지역은 뭐 그렇다 치고요. 이제 뭐 한국이 포함되는 아시아 태평양 이제 동북아 이런 지역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질서 내지 체제가 이제 이렇게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네. 한마디로 이제 이 아시안 쪽,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해서 이제 동북아도 포함되죠. 네네. 거기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대외 정책 핵심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중국 봉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라고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을 제1의 가상적국으로 군사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런 때 측면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국으로 이제 인식으로 그 견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미국의 시각은 뭐 그 자체가 강국이 태어나는 건 뭐 부상하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힘이 세지고 부강해지니까 뭔가 민주라는 혹은 전체적인 전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쪽에서의 영향력 작용보다는 뭐 중국 공산당을 주축으로 해갖고 오히려 이제 반민주, 그다음에 반인권, 또 이런 전제 세력과 같은 이런 식으로 자꾸 영향력을 확산하니까 이걸 막겠다. 네. 그 막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혼자 트럼프가 이제 일종의 이제 고립 외교를 폈단다 그러면, 네. 이제 바이든은 동맹과 파트너들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힘을 합쳐갖고 전체적으로 큰 그물 혹은 벽을 치겠다. 예. 이런 걸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부와는 좀 달리 어떤 동맹국들을 중시하고 파트너들을 중시하고 혼자보단 다자, 또 여러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무엇보다 이제 그래서 방점을 두는 것은 민주적인 가치의 동맹이죠. 민주 동맹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견제 카드라는 것이 이제 쿼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익히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속속 들어오는 그 소식에 의해서 이해는 가는데, 이 쿼드 첫 정상회담이 열린다는데 이것이 그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이 10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12일 날 쿼드 4개국 미국, 네. 일본, 호주, 인도, 네. 인디아 이 네 나라가 이제 첫 정상회담을 물론 화상으로 엽니다. 네.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의 스가 총리, 그다음에 이제 모디 인도 총리, 그다음에 이제 모리슨 호주 총리,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들이 해갖고 이 정상 차원으로는 첫 회의입니다. 네. 여기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2월 18일인가에 네. 이 4개 이제 코드 4개국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했었거든요. 네. 뭐 한 달도 안 됐죠. 거기서 이제 곧장 정상급으로 해서 정상회담들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빠른 거죠. 어쨌든 이번에 열리는 의전 여러 가지들 뭐 포괄적으로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인도 태평양상에 이제 이 동맹들끼리 모여갖고, 이른바 파트너들끼리 모여서 이제 첫 다자회의를 정상회담을 열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 혹은 그 4개국들이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유지해가는 협력 방안들. 그러니까 뭐 말은 우회적으로 돌리긴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명백한 이제 견제, 그런 역들을 이제 총집결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 이제 대중국 견제 블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무급이 그 전에 실무급이었던 그 다음에 이제 외교장관, 그 다음에 외교장관끼리만 하다가 외교 국방이 이제 하치 참석하는 2+2 회담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으로 정상급의 격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급 이제 하나의 그 회의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군사 외교 안보 기술 경제 뭐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코로나까지도 뭐 가장 최근 나온 소식 보니까 이 쿼드에서 코로나를 확 저 백신을 확보해 갖고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아세안 쪽에 이제 제대로 구입을 못 하고 있는 데들을 지원하겠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중국이 이제 자기네 백신 갖고 딜이 이른바 백신 외교를 펴고 있거든요. 다들 지금 코로나 힘들어할 때 얼른 이제 좀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를 끌어들이려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까지도 염두에 둔 이제 견제. 그때 역시 하나의 이제 그 타자 내지 동맹으로서 같이 움직이겠다라는 거니까 아주 명백하게 이제 타겟을 설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쿼드 4개국 주축국 외에 이제 쿼드 플러스라고 그래갖고 추가로 더 예, 지금 이제 거론되어 있었던 것이 그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런 데들이 이제 플러스로 해서 그 다음 단계의 국가들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국 쪽은 계속 시큰둥하게 이제 참여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던 거고 하지만은 이제 미국의 안보 새 백악관 안보보장 같은 경우는 코드 플러스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혹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우선 큰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 네 개국에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기둥 내지 아니면 그물코로 친대되면 큰 그물코에 세세한 그물코까지 해갖고 더욱더 중국을 감싸는 네트워크 그물망을 확대를 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봐야 돼.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드가 이제 그 시작이 된 게 뭐 일본이나 뭐 호주나 인도에서 그 중국의 어떤 뭐 군사적인 이런 위협 때문에 본인들이 느껴서 뭐 미국에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네. 미국이 주도하에서 이 코드라는 게 탄생을 한 건지 그 태동 단계는 어떻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첫 시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종의 계기가 됐던 거는 2004년에 있었던 인도양에서 그 아마 쓰나미 같은 것이 예, 예, 발생했었나 예, 예.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예, 예. 생기고 예. 거기 이제 구원의 지런데 여러 나라들이 합쳐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모이는 계기가 됐고 사실은 이제 그걸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교 안보 쪽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 2007년도에 예. 당시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 인도와 태평양 지역 바다를 쭉 아우르는 거기 얼마나 중요한 데입니까? 예. 일본 입장에서는 중동에서의 석유 온갖 물자가 다 그 앞으로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대만 해협 지나갔고 그다음에 동남아 지나서 중동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명선이란 말입니다. 네. 이 태평양 미국 쪽과의 교역선 외에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2차 대전도 그랬지만 자기의 해군력을 축출한 영향력 확대가 다 그쪽 바다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자유와 번영의 바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갖고 네. 일본이 사실 주축을 이뤄뜨렸어요. 네. 그래서 이 바다를 중국의 이 이제 이 어떤 그 독보적으로 혹은 그 이제 멋대로 행사하는 거에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취지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이 주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나라들 그 관련국들끼리 해상 합동훈련도 시작됐고 심지어 이제 싱가포르까지 그 당시 참여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나오니까. 멈칫은 했습니다. 네. 호주나 이런 데도 조금 눈치를 봤고 네. 교역 같은 경우가 중국이랑 많고 또 인도도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중국이랑 이제 관계가 복잡하니까.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그것이 그 이후로 잠시 멈칫했다가 이제 2019년에 네. 트럼프 정부 때죠. 트럼프 정부 때 뉴욕에서 이제 첫 그 4개 코드 4개국 외교장관 회담들이 열렸더랬어요. 네. 다시 이제 불을 지핀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또 일본에서 2차 외무장관 회담.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사이로서 이제 외무장관, 외교장관들이 모이는 정도쯤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실체를 공고히 하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그냥 그 빛을 올리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4개국 외교장관이 회담이 열렸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달도 안 돼갖고 이제 내일 모레 네. 이제 정상회담까지도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쿼드 참여했던 나라들은 뭐 인도가 그렇고 일본이 그렇듯이 뭐 호주는 무역관계 쪽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일본이라는 것은 이제 이른바 그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는 이제 자오 뭐 다오이다운가 조오도인지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 섬에 관한 영유권 근데 이 문제를 두고 일본과 중국은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도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랑 그 히말라야 쪽 국경 문제 때문에 많은 유혈충돌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력들이 필요한 나라들이
네.
미국과 이제 맥을 같이 이어져 갖고
네.
그렇게 이제 쿼드가 태동이 됐고 이 쿼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례화 실무자급 그 다음에 이제는 정상회담 나아가서 이제 쿼드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한국에서 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 일본이 이렇게 좀 주축이 된다는 것에서 뭐 깍두기 신세다 뭐 이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이 이 쿼드에서 이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또 중요한 게 말이죠. 이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 아베 정부하고 굉장히 밀월 관계가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이든 정부와 지금의 일본 관계는 지금 어떤 시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일본 주도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뭐 내막은 모르긴 하지만은 왜 뭐 일본이 나서서 이름도 짓고 사실은 태평양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굳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여준 것도 결국 인도를 끌어들이고
네.
일본이 통해서 만들어진 정지된 이런 저 정지작업을 마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끌어안으려면은 태평양 인도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쪽으로 헐근 것만큼 그런 용어에도 이제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데
네.
뭐 한국적 입장에서는 아무튼 뭐 잘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불쾌함 내지 꺼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여하간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됐는데 지금 이제 일본과의 뭐 바이든 정부 이제 보도 나온 것들 보게 된다면 아주 굉장히 그 각별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정부가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대목도 바로 여기인데
네.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이제 북한 핵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와의 어떤 그 안보적인 대결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중국과 뭐 북한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른바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한국 저 사람들 한국계 피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그 필요성은 알지만은
네.
또 그 가운데서도 군사나 뭐 안보 경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이 커지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안 되는 건 그렇게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율 배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일본이 미국에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냐는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영순이 동맹국가 내지 최우선 우방으로 이제 대접을 받는 거죠. 지금 뭐 이게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첫 번째 그 외국 정상으로서 대면 회담 그래서 백악관에 초청을 해갖고 오는 회담에 이제 일본 타자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 언론 저 악시오스라는데 그다음에 일본의 뭐 교토 요미우리 이런 데서 다 보도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4월쯤에 다음 달쯤에 스가 총리가 아마 이제 백악관 초청을 받아갖고 미국 측 미국 초청을 받은 이제 백악관에서 아마 첫 그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아닌가.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미국이라는 존재가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현 시대에서는
네.
가장 이 영향력이라든가 그야말로 제국과 다름없는 이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새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누가 먼저 뭐 전화를 좀 하느냐 또 뭐 어디가 먼저 정상회담을 하느냐 또 어디가 먼저 미국을 오느냐
네네.
또 어딜 먼저 방문하느냐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 저 영향력과 의미를 지닌 그런 이슈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제일 첫 번째 누구랑 전화를 했느냐 그럼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누구냐? 또 그 다음엔 유럽 다음에 아시아 되면 아시아 되면 누구냐? 아,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설정이 돼 있는지 네. 또 미국과의 이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밀성을 그 엿보게 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접을 받게 되고 나면 그만큼 위상도 커지는 뭐 기분 나쁠지 모르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아시아 쪽 통화 때도 제일 첫 번째 첫, 소위 첫 봤다였고 네. 더군다나 이제 정상회담으로 면대면 정상회담에서 백악관 초청으로는 전 세계에서 이제 처음인 것 같다라는 네. 것들 부분이니까 이건 참 한국이나 이런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뼈 아픈 정말 대목이죠. 네. 한국 어쩔 수 없는 그 국력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코드 협력 방안도 들어있고 네. 당연히 동북아 뭐 아세아 태평양 안보 정세도 있는데 지금 들어있는 의제들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한반도 문제도 논의가 된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또 요거에 회담에 앞서서 이제 준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번 달 16일인가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2+2 예, 예. 또 그게 또 도쿄에서 열린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 문제 실무 문제도 논의하고 정상회담도 논의한다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 결국은 이 한반도 문제나 이런 우리 그러니까 한국의 운명이 걸려 있을 문제가 사실 미국과 일본이 이제 먼저 만나갖고 네. 이리저리 논의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이 공깃돌 굴리듯이 굴러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뭐 물론 트럼프 때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때도 이제 아베 총리가 그냥 그야말로 미럴 관계라고 했었는데 역시 전화도 처음 했었고 또 그 마라라고라
예 마라라고요.
예 마라라고 그러니까 거기 리조트에 처음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대통령 별장에서 뭐 그거는 공식을 떠나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그래서 같이 골프도 치고. 잠깐 정상회담에서 의례적인 데서 무슨 저 건배하고 의례적인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기 골프 한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치고 밥 먹고 어쩌고 이렇게 떠들게 되고 나면 그 사실 그 긴밀도랑 이런 건 그렇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이런 것들에서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에도 쭉 전임 정부 때도 오바마 때도 역시 일본 총리를 처음 불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전통 내지 그 기조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이든 때도 그야말로 지금 밀착 네. 돼 있는 그런 상태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본은 이 바이든 정부 새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외적인 동맹국으로 네. 이제 부상이 돼갖고 특히 이제 쿼드 같은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같이 곧장하는 거니까 그만큼 무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일본 영향력도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출범 한 일주일 만에. 네. 이 대통령도 그랬고 국무장관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랬고 안보부 장관도 딱 언급을 했었던 것이 그 센카쿠열도 네. 중국과 이제 시비 걸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는 당연히 미일 동맹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일본이 뭔가 위해를 당하게 되거나 하면 돕는다라는 네. 걸 천명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문이에요. 새 정부가 역시 일본을 각별하게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던지고 동시에 중국에 던진 거니까 까불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딱 짚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본에 대한 굉장히 무게감과 비중을 둔다는 그런 메시지를 나타낸 거죠. 또 뭐 아시아 국중 바이든이라는 첫 통화한 나라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고 이번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 그 부분도 뭐 한국도 타결이 된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저 이제 나오고 있으면 일본과도 이제 타결이 됐고 네네. 뭐 아마 이제 그 현 수준에서 1년 동결 뭐 이렇게 해서 또 지난번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 쿠데타 일어났을 때 이제 버마 때 그때도 이제 일본이랑 제일 먼저 협의했다 뭐 이런 식이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아시아 쪽에 가장 핵심적인 동맹으로 든든한 파트너로 삼겠다라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이제 과시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미일 동맹 공고화가 새 정부 들어서도 변함없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가일층. 뭐 바이든 쪽이 이리저리 트럼프가 했던 거는 다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만 중국에 대한 견제 내지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쿼드 같은 경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이 트럼프 플러스 한 걸음 더 나간 식으로 더욱더 공고하게 그 관계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일본 정부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해외적으로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은 눈에 가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일본이 이제 미국의 모든 것을 여권적으로 등에 업고 이제 이렇게 위상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일본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문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일본이 경제 뭐 대국 잘 알고 있으니까 경제 측면에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네. 하여튼 실제로 이런 이제 미국과의 밀착, 네. 어떤 그 2인 이제 삼각 같은 이런 걸 기조로 해갖고 실제로 영향들을 많이 확대하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쿼드 같은 경우는 일본 일종의 이제 주도국 역할을 했으니까 창설 때. 네. 어떻게 보면 쿼드 사무국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제일 이제 주무 담당 네, 네. 같은지.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거는 그 쿼드의 슬로건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다. 이런 부분이 이게 사실은 그 아베가 썼던 말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총리가 제시했던 컨셉
네.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사실 일본은 그만큼 이제 자기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커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대외적으로도. 그래서 뭐 일본 외상 같은 경우가 이제 외무장관이 뭐 인도 총리장도 만나갖고 인도 쪽에다가 야, 니네 중국에 좀 세게 밀고 나가.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노는 거죠. 한마디로. 굵직굵직한 애들이.
예, 예.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인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국들도 역시 이제 그쪽에 이해관계가 크니까
네.
같이 끌어들여갖고 그래서 영국과도 지금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고 또 이제 올해 뭐 훈련이 뭐 예정돼 있나 본데 그 지역에
네네.
영국 이제 항모 전단 뭐 엘리자베스 온가 뭐 항모 전단을 파견해 갖고 그 미국과 일본 영국 3국의 공동 그 해상 합동 훈련이 아마 예정이 돼 있나 봐요.
네.
또 프랑스 같은데도 역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함들을 보내 갖고 미국과 일본 또 프랑스 3국 그 훈련을 하고
네네.
또 프랑스 함대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사세보항에 입항을 해갖고 일본 군항에 또 군대가 입항한다는 것은 또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죠.
아 긴밀한 관계가 만들어졌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지금 일본은 아주 미국이랑 딱 달라붙어갖고 둘이 소위 말해서 철덕공조 하에 아시아 뭐 유럽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냥 마음껏 지금 외교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지금 노는 물이 항모급으로 되고 있다.
아.
항공모함급. 그냥 대항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일본은 막 뜨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습니까?
네, 이제 쿼드에 관해서 뭐 꼭 중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니까 여러 가지 소극적이고 조금 꺼릴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한국이 중국이랑 각별한 이제 무역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쿼드에 그동안에 냉담해 왔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대중국 견제 뭐 이런 식의 개념이나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근처에 얼씬도 안 하려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관뒀지만 강경화 전 이제 그 외무장관 같은 경우도 네. 뭐 코멘트를 하라니까 별로 그 바람직한 데가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고 뭐 그 장관 혼자 생각이겠어요. 이제 문재인
그렇죠.
정권의
네.
이제 일종의 포지션이 그거였겠죠. 그래서 이제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쿼드를 확대하는 거가 미국은 자꾸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데
네.
거기 베트남이라든가 뉴질랜드 거기 한국을 이제 세컨 티어로 참여시키는 것들 하는데 뭐 한국은 뭐 그런 거 참여 요청 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국무부 대변인은 그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한국은 인도 태평양상에서 많은 그 관심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동맹이다 라는 얘기는 말 뒤집은 데는 잘 좀 해서 너도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회적인 얘기인데
네.
한국은 일단 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에 지금 기울어지는 양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하여튼 중국 눈치 보면서 지금 좌하고 우면하고 있다.
네.
뭐 그거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좌하고 우면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안보는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이랑 하고 또 북한핵은 이렇게 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뭐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런 헛소리나 다루는 이제 그런 허상을 지금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자꾸 나오는 얘기는 이런 류의 저울질이라든가 간복이나 소위 기웃거림이 이제 이게 슬슬슬슬 뭔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게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이 노골적으로 아주 이제 가장 힘을 실어가면서 대중국 견제 봉쇄망을 짜고 있는 처지에 한국이라는 존재는 이제 당연히 태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네.
너 어느 쪽으로 갈래라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다. 뭐 일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말할 것 없이 완전히 미국의 오른팔이 돼서 움직이는 건데 너 한국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 정상회담 트럼프 때는 열리지도 않았던 네. 정상회담이 뭐 취임한 지 얼마도 안 돼서 바로 열리니까 이 기조를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당연히 한국 당신은 라는 이제 질문이 올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쨌든 이 동북아 쪽 측면에서는 소위 21세기판 이제 이 고립 무원 상태 그래서 혼자 이제 겉돌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네.
뭐 이틀 전인가 그때 보게 되니까 이제 언론 보도에 뭐 그 지금 한국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소속의 교수
네.
서울시립대 교수가 미국 언론 더 히리랜드에다 이제 기고문을 냈는데 한국 정부가 코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한 줄 쓴 게 나왔대요.
예.
그 부분들이 보도가 됐는데 뭐 이제 주목을 이렇게 쫙 그 부분이 부각 왜냐하면 입장이 좀 바뀐 것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 뭐 그건 개인의 의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발 빼고 뭐 한국 정부 쪽에서도 뭐 가타부타 저거 얘기 없나 본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진짜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이른바 한번 에드벌론을 띄워서 간을 본 건지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것이 그런 어떤 그 포지션 변화 같은 거에 하나의 단추라고 한다 그러면 전 정말 모처럼 만에 이건 잘하고 있는 거다 문재인이 이건 당연히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라는데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아니라면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코드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뜨악하고 겉돈 입장을 이제 취해왔었다 그러니까 그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순히 코드에만 드러난 거긴 하지만 뭐 어디랑 군사동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랑 합동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특히 뭐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이 한반도 그쪽에서 되면서 혼자 떠 있는 거죠 지금.
네.
일본과는 엄청난 대조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는 이제 한일 간에 뭐 진짜 총칼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머리 전쟁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죠. 입장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일본의 이렇게 대외적인 이런 기세 가운데. 이 한국은 사실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볼 때 좀 어떤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습니까?
네, 제일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제일 이제 뼈 아픈 거는 어쨌든 간에 이 한국을 이제 특히 이제 일본과에 관해서는 뭐 누구든 관계없이 똑같이 그렇죠. 한국인 DNA 속에는 네.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뭔가 밀리고 이 주도권을 상실당한다는 건 그건 참 용납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좀 진행된 걸 보게 되고 나면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메이저와 마이너 리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메이저 리그가 만들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한국은 좌이든 타이든
네.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메이저에서 배제된 채 지금 이제 세컨 티어 내지 지치대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 이게 이제 제일 어떤 배제되는 모습이 제일 안타깝죠. 네. 속상하고. 뭐 우리가 알지만 그 프로스포츠 같은 데서 사실 메이저와 마이너리그 들어오를 때는 차이는 선수들 기량이 뭐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일단 메이저 리거로 되고 마이너에서 선정되는 뭐 잘은 모르지만 연봉도 무슨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위상이 달라지죠.
대우나 뭐 이게. 근데 이제 영향력과 대우나 이런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 뭐, 다른 데는 모르지만 아태 지역에서 메이저 리거들이 딱 코드 4개국이 이제 진을 치고 있으면 사실 거기 끼워서 같이 한 자리 딱 처제해 갖고 같이 머리도 맞대고 주고받고 시비도 걸고 뭐 협상도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세컨 티어조차도 지금 이리저리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저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 역사 같은 걸 보게 되고 나면 뭐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슨 얄타회담 모스크바 삼상회담,
네.
뭐 어쩌고 저기 영일동맹 어쩌고 이런 것들 다 보게 되고 나면 우리 그냥 뻔히 눈 뜨고 앉아 있고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 딴 나라 강대국들이 앉아서 요리판 위에 밥상 위에 한반도 올려놓고 지들끼리 오가면서 쓸어먹고 잘라먹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메이저 리거들이 앉아서 해먹는 거 그냥 거기서 그야말로 도마 위에 생선격이 돼버렸던 얘기죠. 결국 지금 미국 주연의 일본 조연이라는 이 중국 견제의 메이저 리그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 큰 틀 속에서 뭐 한국 하나만 쳐다보고 절대 안 그럴 거란 말입니다. 이 중국과의 견제라는 큰 틀을 짜가면서 그 속에 한국이라는 요만한 변수도 포함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운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우리 모르게 틀이 어떤 전략 내지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양상이 만들어졌던 게 제일 뼈 아픈 대목이죠 정말. 그러니까 한국은 자기 어딘지도 모르게 자기의 좌표가 그냥 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은 이제 이런 한반도가 분할이 그랬고 38선도 그렇게 그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제 바로 이래서 특히 무역도 무역이지만은 그 외교 안보 쪽에서는 다자 네. 어떤 블록 나토가 뭐 왜 중요한 겁니까? 거기 주차사자 동북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나토라는 큰 블록 속에서 같이 안보 그 보장을 받고 그만큼 영향력 속에 같이 일원이 되는 거 그래서 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안보 외교는 이 동맹이랑 블록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국 이제 한국이 가야 될 부분은 미국과 아주 가까이 하면서 또 일본과도 그렇고 호주랑도 그렇고 아세안 국가도 그렇고 뭐 저기 인도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두루두루 그냥 경제 군사 외교의 협력 체계를 아주 이 실패 출산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 보게 되고 나면 그저 오로지 중국이랑 북한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그 중국 북한 해바라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바깥은 뭐 어디 안보보좌관이라는 사람들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면 별 관심도 없어 매우 그냥 깜깜한 것 같고 네. 이 핵심축인 미국이랑은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원심력처럼 떨어지고 결별열린 순서를 밟는 것 같고 네. 전작권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저 계속 달라 이제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그러고 미국은 안 된다라고 그러고 거꾸로 어떤 측면에서는 다자나 동맹에게 측면으로 봐서는 야 같이 너 미국도 뛰어들어와갖고 우리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러니 방향 자체가 얼마나 안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단견이고 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좀 한심한지 좀 모르겠어요. 뭐 정부 당국자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뻗어나가고 큰일 내려면 한반도를 지축으로 하되 한반도를 넘어서는 시야를 그야말로 대양 외교 쪽으로 대항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전혀. 그래서 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사실 한국이라는 것이 뜰려면 그 동북아에 이래서 일종의 다크호스로 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꼭 외교 안보를 논할 땐 한국을 끼워서 같이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존재가 되는데 배제되고 그나마 들어오려니까 또 그것도 물론 뭐 중국과의 견제라는 측면이 항상 따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메이저에 이제 못 끼고 마이너도 뭐 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결국은 한국이 지금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 이 한반도라는 골짜기에 자기 스스로를 가둔 채 그냥 김정은 고봉 높은 김정은 고봉 또 스스로 저 문정권이 얘기했던 대로 그 시진핑 고봉 거기 이렇게 둘러싸여갖고 술을 우물한 개구리신 대로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일본 저렇게 뜨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긴 하지만 그동안에 했던 행태들을 보게 되거나 하면 이 문재인 정권 패거리들 보면은 기껏해서 일본 갖고 하는 얘기가 맨날 죽창 뭐 어쩌고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존심 상하지만 일본 배워야 된다. 지금 일본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배워야 될 상황이지 죽창하고 떠들 때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워싱턴 전망대에서 말이죠. 이 코드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과 또 저희와 대척 관계에 있는 일본의 입장 또 그 외교적인 그 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에 진입을 해서 그 로스터에 합류해서 뭔가를 보여야 되는데 이 본인 스스로가 메이저에 진입을 꺼리고 있다는 이런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